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장. 며칠 뒤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은 물론 바깥에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 네 사람이 그를 들 것에 실어매고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 네 사람은 메고 있던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방의 위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곳에는 율법 선생들도 몇 사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말고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곧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섰다. 그는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그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 그는 세무원이었다. 그때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 저녁을 드시게 되었다.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지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의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무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무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날의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구멍이 생겨 천을 대어 기울 때 아직 줄지 않은 새 천을 대어 깁는 사람이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천이 줄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옷이 더 헤어지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낡은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따지기 시작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께서는 제자들이 저런 짓을 하도록 놓아두십니까?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먹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다윗은 자기 일행에게도 그 빵을 나누어 주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은 모든 날의 주인이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구주 예수의 이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3장.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김을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면서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Savior for sinners like me. Sent from the Father And it thrills my soul just to feel and to know that His blood makes me whole. His grace reaches me. Yes,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that His grace reaches me. Was offered at Calvary for everyone. Greatest of treasures, and it's mine to die. Though my sins were as scarlet, He has washed them away. His grace reaches me, and will last through eternity. Now I'm under His control, and I'm happy in my soul, just to know.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가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사람이 극한 공경에 처했을 때 인격과 품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실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심지어는 화초를 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믿음은 곤경에 처했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여주었는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배신을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공모해서 다윗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원수도 원수려니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권을 잡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으며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아들과 신하들의 창날을 피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것이 다른 성경 공동번역에서는 너 따위는 하늘마저도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사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쫓기는 다윗을 향해 사람들은 너는 하늘마저도 버린 놈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고난시를 읽다 보면 수없이 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패라는 말과 피난처라는 말과 산성이라는 낱말들입니다. 내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를 반역한 신하들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역경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살며 고달파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고픈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수없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용기를 내는 성도가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NIV에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데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할 때 본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는 도움을 얻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으므로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잠에서 깨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병사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언제 목을 베어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이 잠자는 침실에 들어가 그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잠자리는 곧 두려움과 공포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부랴 부랴 급히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상반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압살롬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잠자리에서 깨어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 목숨이 붙어 있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명절 다음 날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서 병사들의 양손이 묶이고 발이 묶인 상태에서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곤히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흔들어도 깨우지를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시편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극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뜨는 순간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며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것은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며 내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과 호흡을 주신 것을 깨닫고 뜨거운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네 번째로는 천만인이 나를 치려해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압살롬에게 쫓기는 자요 생명이 위협당하는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밤사이에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날아오는 날카로운 창날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성을 발동하게 했습니다. 자신감과 소망과 가능성을 불태웠습니다. 무려 천만 명이 나를 공격해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적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상대해 주마. 나에게는 여호와가 계시다. 하늘에 닿을 만큼이나 충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덩치로서는, 체격으로서는 비교될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도 역시 같은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천만인의 적들을 향해 호령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eth after thee.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brother, so much more than anything.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나의 방패, 나의 창.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절실하게 실감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글을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우리말로 옮겨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영원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정원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 발화하고 그 원래의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는 죽음을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 썩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썩을 몸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에 나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서 죽은 후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죽은 후에도 더 나은 세상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시며 동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를 구분하기 위해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요한이 잡혀 투옥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0년 전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는 나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대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시켜 그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문했던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도자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이 변할까 조바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